안녕하세요. 본 CD에는 미주 평안교회 임승진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기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삶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 자체가 다 우린 다 기적 속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연어를 보게 되어지면 연어를 그 자기의 태어난 그 고향에서 한 4년 5년을 바닷속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어지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때를 지어가지고요. 그 어느 때는 그 자기의 그 민물 쪽으로 올라가는데 엄청난 이 언덕을 넘어갑니다. 한 10m 되는 그것도요. 제가 본 현장 있는데 보면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그것을 힘차게 그 물결을 따져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또 바위에 또 어느 때는 좀 거친 그곳이 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그곳에서 죽어요. 참 그 현상들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 속에 이것이 기적이지요. 보면 우리 결혼도 무정란이 있고 수정란이 있는데 수정란을 이것을 품으면 21일 만에 이것이 병아리가 참 탄생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한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 참 이렇게 이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면 다 기적입니다. 신기해요. 사실은 부모 때는 그냥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이렇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그 부모를 또 닮아서 이렇게 이쁜 또 이렇게 아들 딸을 낳는가. 그 보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다 모든 것에 우리가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다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서 우리가 죽어 또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이 놀란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문제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그곳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천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남자 장정들만 20세 장정들 된 사람만 카운트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이렇게 숫자에 카운트조차도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이 여자들도 이렇게 카운트가 되어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말하면 보통 추측하건대 한 가정을 얘기할 때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먹을 것이 이제 먹을 것을 예수님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보니까 빌립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얼마가 될 것 같으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이 딱 회전이 되는 겁니다. 2만 명 곱하기 그래도 1불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 사람들을 먹일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먹여도 2만 불은 듭니다. 그 말이에요. 2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한 2만 불 정도 듭니다. 그 말이거든요. 계산이 금세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에게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잔뜩 먹은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아주 배터지게 먹을 정도로 다 먹고서도 얼마가 남은 겁니까?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보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에 붙들리면 허들의 물이 귀한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지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오늘 삶 속에 그냥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병이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병 보리떡 다섯 개입니다. 개떡이에요. 우리 말로 말하면 개떡 다섯 개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두 마리의 고기는 큰 무슨 뭐 요즘 말하는 큰 조기가 아닙니다. 다 고기들 다 이제 큰 것들은 팔고 나머지 이 고기들은 이 적은 고기들은 이게 버려진 것들을 이것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먹으려고 한 아이의 도시락은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붙들려지게 되어지니까 수만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진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주보 원고를 이렇게 보냈는데 인쇄소에다 맡겼는데 제목을 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그 인쇄소 하는 분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제목이 없어요. 본문에 있는데 제목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시편 23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본문을 줬는데 거기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거면 됩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제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설교에 보니까 이 제목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보니까 생각보다 다르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인쇄소 그 사람이 받아들기를 그대로 다 끝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것까지 다 거기다가 제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서는 그랬다는 야, 이 제목이 더 좋다. 예, 이 제목이 더 좋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이다 그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앞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거면 됩니다. 그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빈들의 기적은 예수님 앞에 붙들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1919년에 그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아랍 대표들을 이 초청을 해가지고 구경을 시켜준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에피소드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랍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제일 신기한 것이 뭐냐면 에펠탑도 보고 이것저것 다 보았는데 제일 신기한 것이 뭐였냐면 그때만 해도 이 목욕탕에 그 호텔의 목욕탕에 그 수돗물을 탁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 때문에 중동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 탁 트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 때문에 제일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갈 때 자기네들이 수도꼭지를 100개나 사겠다고 사가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여러분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연결이 되어졌을 때에 이 수도관이 관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관이 그 모든 수원지로 연결이 되어질 때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틀기만 하면은 이것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여호와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11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여러분,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미닝은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미닝과 함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적은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지만 적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한 후에 여러분 감사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풍족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늘 감사한 신앙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래요? 자꾸 비교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자꾸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이 우리 몸에서 자꾸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군이 일본 장교가 자기 본고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동네가 폐허가 되어지고 자기 집도 잿더미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분노요, 증오심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결국에는 그가 전신마비가 걸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의사가 그에게 진단하기를 당신은 그 당신 속에 있는 분노, 원망 그것 때문에 당신의 몸이 전신마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이 약을 가지고 먹을 때마다 꼭 세 번씩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약을 이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애가 아빠 밥 먹어 그러는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 전문의가 하는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 암이 우리가 이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원망하고 왜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암이 더 깊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유머를 가지고 그 암이 걸렸어도 그것에 그 마음에 그냥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같이 살아가는 건 같이 살아간다.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예. 뭐 제 말이라고 하면 잘 그 의학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그건 뭐 제가 경험을 하고 있죠. 음식을 참 제가 잘 먹습니다. 음식은 참 제일 고민이 뭐냐면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다 좋아하는데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음식을 특정하게 어느 음식을 그 특정하게 말하기가 참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뷔페 식당 가지요. 그런다 합니다. 뷔페 식당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땡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 think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 어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LA 와가지고요 음식을 참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제가 도가니탕을 먹은 것은 여기입니다. 아침에 도가니탕을 먹는데요 뭐 10분 안쪽에 먹게 되어지니까 뭐 몇몇 분들이 가서 그냥 아침에부터 도가니탕을 먹기 시작했고요. 아침에도 불고기 값이 얼마나 이렇게 쌉니까 여러분. 불고기도 먹어도 되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옛날에 불고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뭐 불고기들 잘 안 드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옛날에 여러분 불고기 제대로 먹었습니까? 제 기억에도 76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76년에 졸업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졸업식 때에 그 회식한다라고 하면 무엇이었냐면 기껏해야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이었고 조금 나면 거기다 군만두 하나 더 시켰고요.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이 탕수육 하나 더 시켰습니다. 무슨 그때 난자완스니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고기 그렇게 먹게 됐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면 야 불고기 먹을 때마다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 정말 옛날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저희 때는 그렇게 아주 못 살 때도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50년도 후반에 60년대 70년대에 살면서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이 식사 대접하면 불고기 대접하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삼계탕이요. 여러분 삼계탕 요즘에나 우리 요즘 뭐 퍽퍽해서 못 먹어. 뭐가 퍽퍽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삼계탕 닭 한 마리면 온 가족이 먹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한 마리를 통째로 먹습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그때 생각하면 이 닭 한 마리를 혼자 통째로 먹는다는 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먹는 음식 제가 이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83년도입니다.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처음 그 신입생 환영회 때 회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는 것이 도가니탕이에요. 도가니탕. 여러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요새 우리 먹으면서도 뭐 맛이 없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하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먹게 되어지면 체해요. 체해요. 오히려 그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뭘 하나 먹어도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이것이 감사요 감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당연시 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한 축복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속에 감사하십시오. 자꾸 우리가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에게 좋은 차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사면 내가 가난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때로는 노인 아파트일지라도 여러분 노인 아파트에서 뜨거운 물이 칼칼 나오고 아니 여름에도 뜨거운 물이 나와요. 여름에도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아 다른 사람은 뭐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내 삶이 풍부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적게 먹어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보면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쳐도 새싹이 힘차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연필이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들 이 적은 하나의 오병이어의 그 모든 것들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들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에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때에 풍성함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 풍성함이 있는 가운데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그 가운데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풍족하게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나눌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풍족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한 헌신된 어린아이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5천명 수만명이 먹고 열두 장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혼자서 5천명분 2만명분을 혼자서 먹고 뭉개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시인 최승호 씨가 황금털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우화를 썼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계속 모아두기 시작합니다. 자꾸 모아두기 시작합니다. 쓰지는 않고 나누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돈이 모였습니다. 쓰질 않으니까 사람들도 주위에서 그 사람들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외롭게 되어진 모습, 마치 삭개오의 같은 모습이지요. 그렇게 모아놨는데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고 갈 일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건데 무엇을 만드냐 하면 이것을 금으로 다 바꾸어서 나에게 황금으로 만든 관을 하나 만들어 주라. 우아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그것을,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가 장례식할 때 그 관에 그가 묻혀서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인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그 관을 여러분 그냥 뒀겠어요? 예? 그냥 뒀겠어요? 그것을 그 후변에고 황금관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시체는 그냥 헌신탁처럼 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탈취해갔다라고 하는 그런 우화를 우리에게 현대인의 잘못된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실은 그 나누라고 하는 것의 물질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성경이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500개의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도 500개의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나누는 삶에 대한 것은 2000개가 넘게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38가지의 비유 중에서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예요. 너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뭐 여러 가지로 돈으로 그것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다 물질에 그 소유욕에 우리의 모습이 가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그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왕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뺏어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것은 흉년이 졌는데 이삭의 가정은 몇 배의 축복이 있었다고요? 100배의 축복이 있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 돈으로 우리가 어떤 이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천불을 이 그 은행에다가 놓는데 그 다음 해에 2000불로 그것을 이자를 쳐서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다 맡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맡기지 않을 모양인데 여러분 저는 맡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경쟁이 표정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잘하셔가지고 참 그런 얘기하면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곱으로 준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빚을 내서라도 거기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겠어요? 확신하면. 그런데 여러분 곱으로 줘도 그런 법이 없지요. 이 세상에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기적을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우리 더 보지요. 하나님 앞에 11장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더 할까요? 그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가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위하여 그렇게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기 위해서 내가 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어린아이의 헌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졌을 때 주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5천명이 그 숫자가 2만 명이 숫자가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었습니다. 남은 것 누구에게 주었겠어요? 여러분 무명의 이 어린아이에게 그래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잔뜩 네가 가지고 가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수지 맞았지요. 자기가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이 한 자기 도시락에 불과한 것을 내어놓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자기가 풍족하게 되어졌으니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나누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원칙을 삼으십시오. 그런 원칙을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내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많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부호가였던 우리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카네기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합니다만은 여러분 카네기는요 원래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가 13살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우리들과 같이 그렇게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서 참 새로운 자기의 삶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엇이냐면 베풀기 위하여 산다. 나누기 위하여 내가 돈을 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원칙을 그렇게 세웠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남을 위해서 산다. 남을 위하여 도움을 주도록 산다. 그런 삶의 원칙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가 1919년도에 그때의 사회에 환원한 돈만 해도 3억 3천만 불, 그 당시의 돈의 환산 가치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참 안 놀래요. 지금 놀라세요, 여러분들. 3억 원이 아니라 3억 3천만 불, 여러분. 얼마가 돼야 놀라셔요, 여러분. 얼마가 돼야, 여러분. 그 돈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지만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마지막에 나중에 모든 재산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가 그렇게 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이 이것은 죄악이라고 했어요. 부자로 그냥 죽는 것이. 갈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카네기 재단에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당시만 해도 그가 교회에 한 7천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다 기증을 하고 수천 개의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한 예술 분야의 모든 방면에 그의 손길에 안 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13살의 그 어린 나이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 엄청난 일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헌신을 통하여 그렇게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꿈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원칙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미주평안교회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영어 예배는 9시 45분, 주일 3부 본 예배는 11시, 주일 4부 예배인 하나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교회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 www.mpcla.org로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